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4월 4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각 시대의 대쟁투 18장 근대의 종교개혁자를 읽어보라. 목사들과 신도들은 예언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시대에 성취될 사건에 관하여 선지자 다니엘의 말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요한계시록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주장은 계시록이라는 책의 이름과 정반대의 주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지시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1에서 3절. 영감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이 어찌 감히 요한계시록을 그저 신비한 것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계시된 신비요 공개된 글이다. 요한계시록의 연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니엘서의 여러 가지 예언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이 두 책은 다 같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타내준다. 요한에게는 장차 교회가 경험할 심오하고 황홀한 여러 가지 장면들이 전개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입장, 위험, 갈등, 그리고 최후의 구원을 보았다. 그는 하늘 창고에 들여질 곡식단으로 거두어지던지 멸망의 불에 던져질 삭정이가 되는지가 결정되는 세상의 추수를 위한 마지막 기별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가 그에게 계시되었는데 특별히 마지막 교회를 위해 오류에서 진리의 길로 돌아서야 할 사람들에게 그들 앞에 놓은 위험과 투쟁을 가르치기 위해 투쟁과 위험에 관한 교훈들이 주어졌다. 누구든지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무지한 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다. 각시대의 대쟁투 341.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어떻게 당신의 믿음을 크게 성장하게 할 수 있는가? 수천 년 전에서부터 수백 년 후, 또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기록한 어떤 예언이 성경에 대한 당신의 신뢰와 더 중요한 성경에 영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2. 예언을 해석하려는 많은 무모하고 충동적인 시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을 보내주셔서 오늘 문제의 답이 되어주시고 또 해결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컴파스 제자 훈련을 위해서 강의하러 가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면 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5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어찌나 차가 막히고 또 날이 어두워지고 힘이 들던지 많은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을 마주하는 순간 피곤이 사라지고 그들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아직 그 선교사들은 이러한 사랑과 또 기도를 잘 알지 못하지만 오랫동안 8기 선교사들이 입소하길 기다리고 한 명 한 명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결심을 하는 순간 기쁨과 감사를 드렸던 그런 마음들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의하는 동안 피곤이 사라지고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런 저의 기대와 또 움직임이 저를 저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쏟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쏟는 가운데 또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피드백이 오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과정이 정말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그 힘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힘든 과정을 우리는 하나하나 선교사로서 감당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을 때 부담을 가지고 있던 선교사들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제가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아서 많은 것을 쏟아주었지만 그것을 아직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이 너무 벅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쉬는 시간을 적절히 주면서 함께 갔을 때 좋은 훈련이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은 아기 예수님의 정결의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보아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으며 또 아기 예수가 와서 오늘 우리 어떤 모습으로 또 부모님과 또 백성들에게 부모와 백성들에게 빛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5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5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게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기 예수의 정경을 내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 예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할례할 8일이 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고 또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할례는 왜 받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언약 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 받았던 이 예식을 예수님 또한 8일이 됨에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되었을까요? 이미 수태하기 전에 천사가 그에게 준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건질자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잉태하기 전에 주신 이름입니다. 이제 이 결례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봉헌자는 누구였느냐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하면 또 요셉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경건한 부모와 그리고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또 성령이 위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에 쓴 대로, 계명대로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데려왔습니다. 들어오는 여러 아기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바로 알아보았을까요? 언제 그랬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말씀을 보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이미 이 아기가 예수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아기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이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던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시므온은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지금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쁨의 마음으로 찬송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주의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도 제가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렇게 찬양하는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들었지만 그 믿음이 쇠퇴하지 아니하였고 영적으로 충만하여 이 아기 예수를 알아본 시므온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의 말을 통하여 부모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부모는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며 그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은 어떠한 축복입니까? 마리아는 이 메시아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표적이 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이 비방받는 표적이 될수 있는 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해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언을 깊이 연구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적용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깊이 연구하고 또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또 성령의 감동대로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에 예민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전하면 사단이 마음을 칼로 찌를 듯 하게 될지라도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통하여 부모가 그 계명대로 자신에게 주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식의 경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재림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재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살게 하시며 또한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구주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신 사역의 길에 가게 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뚫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를 통하여 지구 역사에 일어날 하나님의 귀한 교훈들을 가득 담아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AD 34년부터 100년까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교회입니다.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순교자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로 서머나교회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오늘 본문을 읽은 버가모 교회인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313년부터 538년까지의 역사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AD 538년부터 1517년까지 교회 역사를 대표하는 교회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입니다. 1517년부터 1798년까지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회 역사를 대표하는 사대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798년부터 1844년까지 재림운동이 일어났던 그 교회 역사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1844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역사를 대표하는 교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일곱 개의 교회 가운데 AD 313년부터 538년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대표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AD 313년부터 538년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겠지만 AD 313년부터 538년까지는 기독교 안에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로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신 숭배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AD 321년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로마 정부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번성하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에 기독교인들이 한 명씩 늘어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독교는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 숭배자였던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이 태양신 숭배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개정을 하면서 대신 기독교회는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즉 안식일인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일요일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종교 행사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타협한 것입니다. 그리고 AD 336년에는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 대신에 그들은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기별은 이것입니다.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발람으로 인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발람으로 인하여 음행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회개하면 상급으로 감추었던 만나 흰돌을 주겠다는 약속도 더불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최고의 중심 기별은 발람의 교훈을 알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 알고 회개하라는 것. 그렇다면 도대체 발람은 누구이며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교훈을 알고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발람은 성경의 이름이 63번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 유다서 1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세 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미가서 6장 5절, 느헤미야 13장 2절, 여호수아 13장 22절, 여호수아 24장 9절, 여호수아 24장 10절, 신명기 23장 4절 5절, 그리고 민수기 여러 번 하여 50번, 그래서 63번이나 이름이 등장하는 참으로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발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여러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잘못된 길, 잘못된 교훈, 뇌물을 받았든지, 꾀를 부리든지, 아니면 죽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의 결론은 하나님의 일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려 잘못된 길을 인도한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 발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나오는 그가는 모압왕 발락입니다.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고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을 부르기 위하여 모압 왕 발락이 사자를 보내어 한 말입니다. 먼저 그 앞에 있는 민수기 21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겪었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뱀이 나타나서 수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장대에 메어 달고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산을 정복했습니다. 이 소문을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들은 것입니다. 발락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래서 자신들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강하고 담대한 백성들 앞에서 우리 모압이 살아남을 것인가? 그때 모압의 여러 신하들이 발락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부주와 선지자 43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거민 발람이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졌다는 말이 떠돌아 발람의 예언과 요술을 얻으러 모압 장로와 미디안 장로들을 보내게 되었다.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장로들, 미디안의 장로들이 발람을 이용하자고 한 것입니다. 미디안의 장로들과 모압의 장로들은 발람이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리치는데 발람을 이용하자고 발락 왕에게 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민수기 22장 8절에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예언의 신 부조와 선지자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발람은 자기의 저주가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에 계시며 저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지상이나 지옥의 반대 세력이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다. 그러나 발람의 교만심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우쭐하였다. 값진 선물, 장래의 부귀 영화는 그 탐욕을 자극하였다. 그는 내놓은 보물들을 탐하여 받아들이고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순종할 것을 공언하면서도 발락의 욕망을 채워주고자 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발람이 발락이 보낸 그 값진 선물, 장래에 보장된 부귀영화를 듣고 그 탐욕의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발락이 보낸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우리가 안다고. 그 말을 듣고 발람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사실 발람은 그들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들에게 머물도록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너에게 들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해서 발락이 보낸 모압의 장로들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유혹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그 제갈량을 향한 삼고 초려를 그들은 아는 것처럼 두 번째 다시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두 번째 온 사신들은 더 높은 귀족들이 왔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발람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다시 발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너희들이 가득히 은금을 준다 해도 나는 저주를 못한다. 하지만 이 밤을 여기서 자라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들어보자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곧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탐인한 이 발람은 자리에 탐인한 발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들어보자고 그 사신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언의 신 부조화 선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두 번째 시험을 당하였다. 발람은 사신들의 간청에 대하여 자신은 크게 양심적이며 성실함을 공언하고 아무리 많은 그 문도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못하리라 단언했다. 그러나 그의 심중에 왕의 요구에 응하고자 갈망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자기에게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가 하나님께 다시 문의할 수 있도록 사자들을 권유하여 머물게 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선택한 후에 여호와의 재갈을 얻고자 노력했다. 오늘날도 동일한 노선을 추구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이 역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발람의 마음은 이미 재물을 탐하여 자리를 탐하여 그들의 요구에 응하고자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락의 사자들에게 권유하여 그 자리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발람은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재물을 얻기로, 자리를 얻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재갈을 기다리는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발람이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허락이 하나님이 기분 좋으셔서 내 백성들을 원하셔서 허락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미 발람은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을 정한 발람이 가도록 하나님은 그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래서 발람이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보낸 사신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나귀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연예신 포즈와 선지자에 보면 이 발람이 발락의 사신들을 따라 나귀를 타고 떠난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441쪽. 그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취소되지 않을까 염려하였고 어떤 사정으로 탐하던 보상을 얻지 못하진 않을까 하는 염려로 참지 못하여 열심히 길을 재촉하였다. 이 말씀은 얼마나 발람이 재물을 사랑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길을 떠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너 지금이라도 가지 말고 멈추라고 말씀하실까 염려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정이 발생해서 그 재물을 받지 못할까 염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재촉하여 길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방해꾼이 등장했습니다. 민수기 2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이 길을 떠났을 때 그를 막으려고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본 나귀가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에서 밭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은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협소한 길에 들어섰을 때 이번에는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한 나귀가 벽에다 이 발람의 다리를 부비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발람이 나귀를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그러자 나귀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그러자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재물에 눈이 먼 사람에게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승인 나귀의 눈에도 보인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선지자의 미친 것을 나귀가 금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발람의 눈에는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발람은 드디어 발락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모압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변경까지 직접 이 발람을 찾아왔습니다. 소를 잡았습니다.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발람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모압 땅에 도착하여 환영을 받은 이 발람이 다음 날 바알의 산당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경고한 우상 숭배, 모압의 우상이었던 바알의 제단에 산당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일곱을 쌓았습니다. 소 7마리를 잡았습니다. 양 7마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노래를 짓게 하셨는데요. 그 노래가 민수기 23장 7절로 10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왕이 동편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었지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었지 꾸짖을고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나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이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 1을 네 능이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추움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게 되기를 바라도다. 사실 이 발람은 발락의 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자 발락 왕은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스가 산입니다. 다시 비스가 산에 일곱 제단을 쌓았습니다. 송아지 일곱을 잡고 양 일곱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발람이 노래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친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애청자 여러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발락 왕이 세 번째 시도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울산에 제단 일곱을 쌓았습니다. 송아지 일곱을 잡고 양 일곱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민수기 14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리고 24장 9절 하단,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모압왕 발락은 발람을 데려온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관하셨습니다. 저주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발람도 자기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낸 재물, 그들이 약속한 자리를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발람은 그 이후에도 발락 왕을 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 아사로 숭배에 빠지도록 친히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도륙하는 중에 부울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몰아내면서 그 가운데 끼어있던 술사 발람을 칼로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예언의 신 부조와 선지자 452쪽에 보면 발람의 운명은 유다의 운명과 비슷하였고 저희 성경에는 현저한 유사점이 있었다. 두 사람 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려다 현저한 실패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발람의 교훈 속에 일요일 예배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저주받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52쪽. 우리 유일의 안전한 길은 다윗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성실한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귀한 기별, 발람의 죄악,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는 발람의 죄악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늘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